이제 다룰 내용은 맨 마지막 윤리적 공방 일반 구조 빼고는 제 콜북의 호프집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이 책인데 제가 작년에 냈던 책입니다. 그래서 요번 첫 번째 강의도 사실 이 책에 관련된 건데, 제가 강의하면서 제책 사라고 그러면은 너무 속보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강의는 교재가 없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조금 빨리 가니까 제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간단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윤리 공방의 일반적 구조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유론이라고 써져 있죠. 3번 자유론. 이 자유론, 자유의 문제인데, 자유의 문제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수 있고, 그보다 다른 질문을 구성한다면 국가나 사회가 어떤 사람의 행동에 강제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때는 무엇이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하고 열심히 자고 해야 되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냥 감정상 이거 개입해야 될것 같으면은 그 개입하고, 너무한 거 아닌가? 뭐 이러면은 또안 된다고 그러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나라당에서 워낙 그 대중 추수적인 정책으로 인기를 얻다 보니까 한나라당 의원 중에 한 명이 너무 사치스러운 결혼식을 금지하자 뭐 이런 법안을 냈다가 사람들의 전혀 호응을 안 얻고, 그런 걸 판단할 때 사람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판단해요. 뭐냐고, 결혼식 사치스럽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첨예하게,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람들이 뭐냐고 이렇게 쌩깠지만, 도박 같은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가면은 사람들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판단의 기초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유명한 책이 있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영어로는 On Liberty라고 그러는데 아주 유명한 책이고, 제가 기회가 있으면 강독을 한번 해볼 생각인데, 이존 스튜어트 밀이 매우 모호하게 그 자유론을 썼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 또존 스튜어트 밀이 진짜 뭐라고 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책이 또 논문이 200권 이상 나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존 스튜어트 밀은 타인관여적 행위와 자기관여적 행위를 나누고, 타인관여적 행위에서는 그것이 다른 사람이 해악을 주는 행위라면은 간섭이 가능하다. 자기관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보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어리석고 도저히 사회에서 승인할 수 없고 매우 구토나고 역겨운 일일지라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사실 동어 반복에 불과하죠. 타인관여적인 해를 주는 행위는 타인관여적인 행위고 해를 안 주는 행위는 자기관여적인 행위다. 이렇게 되는데, 뭐존 스튜어트 밀이 이렇게 동어 반복으로 자기 입장을 견지한 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책을 면면히 살펴보면은 국가나 사회가 간섭할 수 있는 어떤 이유, 리전,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경계를 그었는데, 결국 중심은 안전이나 어떤 재산권 같은 사회가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규칙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해악이라고 보고, 그 위에 그냥 단순한 혐오감, 뭐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는가 이런 걸 해악이라고 보지를 않았어요. 이런 접근 방법이 있는데, 이런 접근 방법은 그 안전이나 사회 필수적 규칙과 권리라는 것이 애초에 그 이유를 제시하는 데 등장했기 때문에 순환 논리에 이르게 되고,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가져올 수 있고 판단의 기초가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너는 왜 이거는 자유로이 놔둬야 되냐? 왜냐하면 자기관여적인 행위지. 왜 자기관여적 행위야? 해악을 주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이지. 그럼 뭐 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될수 있겠죠. 그러면은 구체적인 경우마다 그 리전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유가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와는 다른 접근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경계극기라는 접근 방법을 선택했는데, 먼저 우리가 보통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뭐 나의 주먹을 휘두를 자유는 너의 코앞에서 멈춘다 할때 자유, 그 자유는 실존적 가능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일단 윤리학적 논의 내에서 자유로워가 할 때는 실존적 가능태가 아니라 규범적 의미에서 우리 아까 이야기한 어떤 윤리의 본질적 속성을 갖춘 확보된 권리로서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확보된 권리로서의 자유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저는 요거를 이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어요. 자유 영역 확정의 3단계 원칙. 1번, 양립 가능하고 보편화 가능할 것. 양립 가능하지 않은 것. 너는 이걸 하면 안 되지만 나는 이걸 할수 있다. 이런 거 양립 가능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뭐, 사람을 죽여도 된다. 이거 양립 가능하지 않겠죠. 한 사람 죽이면은 그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 죽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불평등하게 자유를 분배하는 것이 아닐까. 요거는 아까 말한 평등한 배려의 원칙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모섹슈얼 이런 거라든지 어떤 성적 취향이라든지 어떻게 여가를 보낼 것인가 이런 거에 있어서 성적 취향이 소수자의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수자의 취향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자유를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힘이 강한 사람이 어떤 마음대로 폭력을 휘둘러도 된다는 것은 힘이 약한 사람도 그래, 너도 폭력 휘둘러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편화 가능하고 양립 가능하지만, 특히 이제 크로스 카운트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얼굴 때리면, 아이, 양립 가능하다, 폭력이. 살인이랑은 좀 다르죠. 그렇지만 이거는 매우 불평등한 분배다. 이거는 힘 있는 사람에게 그런 자유를 더 많이 주는 분배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원칙 같은 거는 힘 있는 자의 힘에 의해 세부적 발현 양식이지 그 자체가 규범해야 한다. 그래서 힘은 상관없이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이성으로 생각해 볼때 그렇게 자유를 분배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미 논증된 우선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거는 뭐 엄밀한 어떤 단계의 원칙이라 보기는 힘든데 제가 이제 자유를 하는 방법은 영역마다 자유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제 윤리학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승마할 자유, 뭐 사람을 해고할 자유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자유가 우선적으로 논증된 어떤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자유 영역의 3단계 원칙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타인관여적, 자기관여적 행위나 해악을 주는 행위, 해악을 주지 않는 행위라는 어떤 모호한 구분에서 벗어나서 많은 어떤 취향의 문제와 실제 규범의 문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고 좀더 명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자유의 원칙에 예외가 있는데 뭐 안전벨트를 매라든지 안전헬멧을 매라든지 호수에서 밤에는 수영을 할수 없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옛날에 그 안전벨트 매게 하는 거 행복추구권 침해 아니냐 이래서 헌법 소원이 제기된 적 있어요. 나도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놈이다. 나는 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이 갑갑하지 않은 기분에서 그래서 헌법 소원에서 본안 판단을 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그걸 살짝 비껴나갔어요. 그 어려운 문제를 안 다투고 너가 안전벨트 안 매면 사고 나면 튕겨 나간다고. 튕겨 나가면 다른 차에 부딪혀가지고 다른 차도 운전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관여적 행위가 아니고 타인관여적 행위 때문에 충분히 간섭 가능하다. 이렇게 딱,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윤리학에서 온정적 간섭주의라는 되게 유명한 논쟁거리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현대 심리학의 자아 심리학의 발달에 힘입어서 제시되는 게, 이 안전벨트를 매기 전과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나와 사고가 난 뒤에 아주 고생스러워하는 나는 다른 자아다. 그래서 이두 사람의 심리적으로 단절되기 때문에 트라우마 강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전에 지내왔던 우리의 기억의 다발일 뿐이고 예전에 나와 나 지금의 나의 어떤 실질적인 윤리적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다는 데서가. 그래서 지금 내가 안전벨트를 안 매는 것은 이후의 나를 해하는 아주 타인관여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 이제 만약 죽어버리면 즉사를 해버렸다. 그래서 시간적 간격도 없었다 그러면은 이후에 나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 없기 때문에 전혀 타인을 해하는 행위가 아닌 거죠. 내가 죽은 거지.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자아를 갖다 그런 식으로 자꾸 단절시키고 분리시키면은, 한 사람은 뭐, 약속을 지키는 엘버트 씨가 있을 수 있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엘버트 씨가 있는데, 안전벨트 안 맸다고 벌금 때리면, 약속을 지키고 싶은 엘버트 씨도 벌금을 받게 되는데, 그럼 이 벌금을 내리는 행위가 매우 이너센트한 약속을 지키고 싶은 엘버트 씨도 처벌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매우 타인관여적인 처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풀이 방법은 옳지가 않고, 자유의 경계극기라는 원칙과 이제 그 체계와 어울리는 풀이 방식은, 이제 수복 불가능성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복 불가능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 사람이 죽어버리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죠. 뭐 교통사고 나서 반신불수가 되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고, 이런 것에서 어떤 근시안이라든지, 어떤 중독과 같은 어떤 정상적인 사고를 할수 없다든지 아니면 매우 궁박한 상태, 불공정한 상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이 아니라 보편적인 어떤 자율적인 이성으로서 선택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는 수복 불가능한 결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수복 불가능한 결과라 해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겪은 사람들이 전부 다 아, 너무 잘못했다. 후회한다. 100% 후회하는 것들. 이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간섭할 수 있는 근거가 자유의 원칙과 전혀, 어긋나지 않으면서 보장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자유의 영역을 확정할 때, 사람들이, 정확한 구체적인 사항들에 처해 있진 않지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때, 사회나 국가가 당신에게 간섭할 수 있게 하겠는가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는 대답이 자유의, 영역과, 무리가 없는 거예요.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것도 아니고, 양립 가능과 보편화 가능도 있고, 이미 논증된 우선적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장매매 같은 경우에, 이 매우 궁박한 상태에 있는 거죠. 보통 신장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매매하는데, 매매하고 때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매매하고 나니까, 무면허 의사한테 신장을 떼가지고 매매하고 나니까, 뭐 몸이 아주 안 좋아졌다거나 이런, 그래서 고치기가 매우 힘든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엑스타시 같은 걸 많이 먹었다 그러면 뇌가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어리버리해지고 이제, 그리고 마약 히로폰 같은 거 많이 하면은 엄청 거슬리게 돼요. 그래서 이 피부가 매우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아무리 동안을 자랑하는 사람도 필로폰을 많이 하게 되면 아저씨가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수복이 불가능하잖아요. 파괴된 이 피부조직. 이제 뭐 연애는 물로 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이제 객관적으로 다 후회하는 거죠. 내가 그런 어떤 상황에서 막아줬었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이 막아주는 행위가 처벌로 막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유도하는 사람, 신장매매를 유도하는 사람, 마약을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고 자신이 중독에 있으면 그것을 치료하고 아니면 위험한 다리를 건너려고 하면 그 사람을 잠시, 일시적으로 체포해서 이렇게 뒤로 끌어내고 이런 것들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복 불가능하다는 게, 그냥 시간이 지났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책의 전예가 그 아이스 하키 선수가 있는데 아이스 하키가 되게 좀 재미는 있지만 비인기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아이스 하키 선수를 하라고 고등학교 그 아이스 하키 감독이 꼬셨어요. 왜냐면 등발도 있고 이 학생이 등발도 있고 아이스 하키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잘 되겠다 해서 꼬셔가지고 부모님하고 상의도 해서 아이스 하키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역 대회에서 몇 번은 우승하고 그랬는데 전국 대회에서는 우승을 못했어요. 전국 대회는 한 팀만 우승하니까. 그러니까 대학에서 오라고 하는 대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뭐그 대학 공부도 못하고 나는 인문계 왔는데 아이스 하키 하느라고 이 코치 너는 나의 젊음을 돌려달라. 나의 수능 점수를 돌려. 수복 불가능한. 그렇지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택했으면 그 분야에서만 숙련되고 다른 분야에서는 숙련되지 않는 것이 그냥 우리 내추럴 콜스 오브 타임 아닙니까? 인생이 그런 거고 그걸 갖다가 수복 불가능하다고 하면 돼. 뭐 그러면 자바 프로그래밍 배우는 사람은 뭐 사법시험 못 보겠죠. 왜 사법시험 배울 수 있었는데, 사법시험 공부할 수 있었는데 왜 나의 자바 프로그래밍을 배우게 했느냐. 이 나쁜 컴퓨터 공학과 교수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매번 판단을 할수 있는 일, 이런 것도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주일 단위의 노동 계약이 있는데, 그 노동 계약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너무 힘들어서, 아,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안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성매매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많은 논점이 있겠지만, 적어도 수복 불가능성과 관련해서 보면, 1회의 성매매 시점과 2회의 성매매 시점에서 자기가 2회 그만둘 수 없고 자율적인 판단을 할수 없는 어떤 그런 원칙상 어떤 간섭주의를 정당화하는 그런 근거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장 매매하고 신장 기증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매매는 보통 궁박한 상황이라는 어떤 특수한 요건이 있는 거고, 신장 기증은 보통 사람들 잘 기증 안 하죠. 기증을 한번 결심했다면은 보통 많은 정보도 제공받고 혼자서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최근에 보니까 어떤 시의회 부의장님께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신장을 제공하시기로 했다는데, 그분께서도 내 신장을 기증했으니 수복 불가능한 사태다. 이래서 그 의사들이야 다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 아까도 말했듯이 요 수복 불가능성의 원칙이 들어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어떤 자유가 셀프 디피팅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자유가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예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독 같은 경우에 또 마찬가지죠. 이 중독 중에서 마약 중독은 이 뇌를 파괴하기 때문에 의무의 여지가 없는데, 도박 중독 같은 경우에는 수복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 있는 거 이런 거는 수복 불가능이 아니거든요. 다시 재산은 모을 수 있고, 사람이 뭔가 하게 되면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이런 거. 주식해도 재산 잃고, 사업 투자 딱 잘못해도 재산 잃고, 이런데, 너 임마 수복 불가능 상황에서 날 유도했어 해서 형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게 자유의 원칙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박 중독은 완전주의, 반완전주의 논쟁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걸 할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자유의 원칙과 최근에 이 바다 이야기 도박 중독 문제를 잘 조화롭게 하는 방법은, 이 도박은 원칙적으로 뭐 형법으로 처벌되어야 될 어떤 그 행위가 아니죠. 아닌데 나중에 이제 논할 기회가 있으면 논하겠지만, 시장 상황에서 자기가 소득으로 얻은 것이 그 자체가 자신의 완전한 소유권은 아닌 거죠. 그래서 도박장을 여는 사람이 도박장 수수료나 뭐 도박 혹은 도박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도박금을 얻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자신의 완전한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세금을 완전히 매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으로 이 비생산적인 행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 중독, 도박 중독도 하나의 중독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회의 시점과 2회의 시점에 완전히 자율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수복 불가능한 그런 문제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을 그 자체만으로, 도박장을 개설했다는 그 자체만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뭐 도박에 빠진 사람, 도박을 하는 사람을 갑자기 뭐 체포해가지고 정신병원 넘어서 마약 중독 치료하듯 치료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 문제는 이제 세금이나 다양한 다른 사회정책의 문제로서 해결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계약에 의한 자유제한 이 문제는 간통 문제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경적 자유가 있는데, 이 배경적 자유 내에서 우리가 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2차적으로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동계약을 맺으면 8시까지 회사에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면 똥도 마음대로 못 누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그 배경적 자유와 모순되지 않는 것은, 배경적 자유는 언제든지 남아있고, 그리고 2차적 자유제한은 항상 어떤 것을 대가로 인해서 얻어지는 쌍무적인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에서는 2차적 자유제한이 별로 문제될 여지가 없다는 거죠. 다만 이것이 불공정할 경우나 아니면은 2차적 자유제한이 배경적 자유를 침해할 때 문제가 되는 건데, 간통의 문제라고 할 수. 간통이라는 것은 결혼 계약을 맺은 사람이 그 결혼 계약의 성실 의무를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과 이제 육체적으로 바람났을 때 간통죄가 성립되는 거죠. 이 간통죄에 찬반 논쟁을 해봐라 이러면은, 너무 아랫도리의 문제에 이렇게 국가 간섭하는 거 아니냐. 그, 법원 최후의, 그, 최소의 도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들은 다 동어 반복인 거죠. 뭐, 법의 최소의 도덕인데 그 최소의 기점이 어디고, 뭐 아랫도리의 문제라 할지라도 강간이나, 중간간 같은 거는 처벌하는데 왜 간통은 처벌하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차적 자유제한의 한계를 그어야지만, 간통죄의 문제를 자유론의 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결혼 서약을 하기는 했지만, 그, 자기네 신체, 자신의 어떤, 몸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이런 건 배경적 자유는 아직 남아있는 거죠. 자기가 그, 몸을 함부로 굴려서, 내일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데 맥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못 갔다, 이러면은, 처벌되는 게 아니고, 임금 깎이거나, 뭐, 맥주를 너무 마시고 못 가는 일이 자주 되풀이 되면은, 잘리겠죠. 그런 것처럼, 간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신체 위에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 간통을 죄로서 이제 처벌할 수 있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 거죠. 아까 말했듯 자유의 영역 확정 3단계의 원칙에서 자신의 어떤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고, 2차적 자유제한, 계약에 의한 2차적 자유제한은 배경적 자유를 파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간통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문제에 대해서 한세 번인가 두 번인가 재판을 했는데 다 합헌 판단을 했어요. 그 논리가 첫 번째로 사람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 10조의 행복추구권,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37조 2항에 보면은 그 기본권은 그 공공복리 이런 거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세 번째로 간통죄는 일부 일처제의 필요, 결혼 성실 의무의 준수를 위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37조 2항을 지렛대로 사용해 가지고 뭐든지 필요가 있으면은 다 어떤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자유에 간섭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를 구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뭐 술도 먹지 마라, 뭐 스타크래프트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대학생들 스타크래프트를 한번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 필요가 있고 37조 2항에 따르면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지렛대로 사용해서 스타크래프트 법률도 만들고 이런 식이 돼 버린단 말이죠. 이런 식은 우리가 말했던 그 자유 영역 확정 3단계의 원칙이나 2차적 자유제한의 어떤 근본적인 한계와 완전히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37조 2항을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이 지렛대적 해석, 경계하고 한 사람의 자유를 간섭할 수 있는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영역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해했을 때, 그리고 수복 불가능한 어떤 침해를 유도했을 때, 그때만, 어떤 의사에도 불구하고, 간섭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외에 간통죄가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자기들끼리 그 서로 몸을 썩는 것인데, 그 간섭할 수 있는 이유는, 적어도 자유론 내에서는 없겠죠. 이제 시간이 조금 그거 되는데, 일단 5분간 쉬고, 나머지 중에서 많이 빼뜨리고, 윤리 공판 일방적 구조를 좀 논하고 나서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좀 쉬고 하겠습니다.